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른 책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의 기능이 바뀐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마다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다른데 그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오른쪽 뇌는 이제 뭐 듣기,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뇌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존에 있는 뇌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 플러스 그 다음에 기능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100%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 그게 그렇게 뇌가 움직이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성경은 소리 내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소리 내서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이엔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관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저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예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그 광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우리나라 1980년도에 지금의 LG죠. 그 당시에 이제 금성사에서 칼라 TV를 출시하면서 냈던 광고입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즉 LG에서 만든 텔레비전을 사시면 10년 동안은 꺼덕없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네. 우리는 우리의 그 삶에서 보면 항상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는 선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비대면으로 참석을 할 것인지 대면으로 참석을 할 것인지 또 뭐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 나가서 먹을 것인지 집에 가서 먹을 것인지 우리는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꾀를 피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에 대한 선택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 정말 멋진 선택의 멋진 열매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전까지는 아담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패배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는 바람에 참으로 어두운 그러한 열매들을 지금까지 먹었습니다. 늘 두려움에 살아야 되고요. 늘 사망의 걱정 속에 살아야 되고요. 늘 실패와 늘 절망과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처럼 정말 모든 삶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있고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것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 왕 때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 총리가 너무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너무 특출나게 뛰어나니까 그를 시기한 많은 옆에 고관들이 그를 끌어내릴 음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한 법령을 만들어서 올려 왕에게 올리죠.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그렇게 하죠. 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 계략을 알지 못하고 본인 자신에게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월감에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이러한 정말 죽음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선택하는 것을 쉬워하지 않고 어려워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외에는 이제 우리를 다스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릴 자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존재는 하고 있지만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즉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권력은 너무 막강한데 그 권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뜨린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승리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우리들이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귀를 그 대가를 치르시고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승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그전에 두려움에 떨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한 자로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나를 그동안 얽매였던 나를 속여왔던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벽하게 무력화됐구나. 무력화라는 말 아시죠? 오늘이 감사하게도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일본의 통치권이 무력화된 날입니다. 통치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그동안 속여왔던 모든 어둠들 질병, 고통, 사망, 이 모든 그 권세가 사단으로부터 왔었는데 그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무력화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 대해서 그 계략에 대해서 승리자로서 그들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승리자의 위치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신분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처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기할 때마다 아, 내가 그런 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로 굉장히 담대함을 얻습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한다. 또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그 말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기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한번 다르게 표현하면서 조명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부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네 귀에 아주 박히도록 그 말씀을 또 네 심령에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아주 굉장히 부담감 주는 어감으로 많이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에게는 말씀을 그렇게 애써서 정말로 힘들여서 그 말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이제 너희와 영원토록 또 함께 할 거야. 그 진리의 영,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막 외우려고 하고 말씀을 막 공부해서 더 기억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저는 외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이거는 몇 장 몇 절이지? 아,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야. 막 외우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계시다는 말씀을 인식하고 깨달은 이후에는 아, 내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그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아니 그러면 말씀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해야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먹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게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지 못해요. 저도 말씀을 외우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몇 개나 외우고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 20개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저도 말씀을 잘 외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말씀을 외워보니까 20개가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니까 말씀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아, 이때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찾아보는데 쉽게 찾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뭐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14절 또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외웠나 못 외웠나 막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믿음으로 확증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대로 알게 하십니다.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손에 묶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재배치하겠다. 재배치하겠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면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훈련은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 아시죠? 이제 조금들 이제 시간들이 지나시고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걸음마 하는 아기들을 볼 기회가 적으실 텐데 걸음마 하는 아기들 보면요. 쉬지 않고 걸으려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집니다. 아이들이요. 그 아기들이 걷기까지 약 3,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걸어야 되는 그러한 그 갈망과 열정으로 인해서 끝내 걷게 되죠. 몇 번 걷다가 넘어져서 울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기들이 몇 번 걷다가 아 너무 아파. 아, 나 걷는 거 별로 안 좋아. 나는 포기할 거야. 이런 아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다시 도전하고 또 훈련합니다. 사실 그 아기에게 걷는 것은요, 본성입니다, 본성. 그 본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꺼내쓰기 쉽게 재배치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 보면 우리 말씀의 실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고백기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들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고 나와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들 보면요. 컴퓨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밖에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즉각 꺼내 쓰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기도 하고 훈련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꺼내 쓰기 위해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을 인식할 때 가능하고요. 그것을 훈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끔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 말씀이 이게 맞아. 특히 우리가 어느 부분에 취약하냐 하면요. 첫 번째는 재정 분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 분야에,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적용 부분에 가서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자꾸 손을 얹어주고 싶은 그러한 그 갈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고 말씀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주님의 말씀하셨기에 그거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그 진리를 그냥 따라서 나는 할 뿐이지 진리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T.L. 오스본 목사님도요. 그분은 뭐 몇만 명의 질병을 치유했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T.L. 오스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남들보다 손을 더 많이 얹었을 뿐입니다. 왜요? 그분이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저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저도 그러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얹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왜 안 되지?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나중에 무슨 소리들을 하냐면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치유는 은사자들이 하는 거야. 치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낫게 하지 않게 하시거나 지금 당장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또 계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을 거야. 나는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럴 거야. 이런 이상한 핑계대를 댑니다.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얘기해야죠. 이거는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기가 일어나고 싶은, 걷고 싶은 이 갈망, 열정, 그리고 걸어야 되겠다는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정과 갈망이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왜요?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말씀이 얘기한 것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될 때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이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전진하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갈망을 갖고 달려드시면 그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말씀의 실제 잘 보고 계시죠? 저도 우리 향기교회 밴드를 통해서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말씀을 제 지인 목사님들 또 지인 선교사님들 우리 그 가족들에게 또 이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계속 보냅니다. 처음에는요, 그 말씀의 실제를 받아서 말씀의 실제의 능력과 효과를 아니까 보고서 저도 따라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쭉 보냅니다.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 그냥 말씀의 실제를 받아서 그냥 보내고 있어요. 제가 먼저 하지 않고 그냥 보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루의 시작을 대부분 말씀의 실제를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의 실제 읽고 거기에 있는 뭐 음성 메시지를 한번 듣고 이렇게 해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쭉 보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후다닥 놀래서 지금은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요즘은 말씀의 실제를 최소한 두 번 정도 합니다. 6시 반에 다시 일단 온고를 보고요. 우리 목사님이 5시에 올려주시니까 눈 뜨면은 한번 쭉 보고요. 듣고요. 그 다음에 6시 반에 하는 그 이 시간대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또 듣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쭉 듣고 그리고 나서 쭉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 최소한 하루에 두세 번은 제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말씀의 실제에서 주는 오야킬롬의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볼 때마다 매 순간 이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시는구나 하면서 그것들이 와 닿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쌓이고 그리고 말을 해냄으로 인해서 누구랑 얘기를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세 번째는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믿음이고 갈망과 간절함이 집중이 이루어진다면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중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여인이 재판관에 가서 매일 가서 얘기합니다. 재판관님,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재판관이 무시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여인의 이야기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저 여자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 부분, 재정 분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는 것, 이 분야의 말씀을 내가 취해서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면 말씀은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하는 힘을 그 마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잠깐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4절. 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우리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아까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재판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훈련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신학을 군대 갔다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중간에 그만두고 세상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이 먹어서 다시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다시 할 때인데요.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40대 후반에 다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에 22일 혹은 23일을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받는 급여가 그 당시에 82만 원이었습니다. 네, 학비도 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잠잘 시간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더더욱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것저것 나가는 지출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40만 원 정도가 1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받는 거는 80만 원 조금 하루 더 일하면 85만 원 요 정도 이렇게 받을 때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노숙자가 들어와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오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매일 볼 때 똑같은 모습에 똑같이 시커멓고 똑같이 지저분하고 똑같이 냄새나고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일단 내 신분이 지금 신학생의 신분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모를 때였죠. 일단 복음을 전하자고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삼성동에 있는 강남교회 다니신데요. 굉장히 크고 저 이 순복음 계열에 그 교회 목사님은 그런 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숙자가 들어오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하실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복음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다가 실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생 포기하는 상황에 노숙자의 생활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매일 오시다가 이제 친근해지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 갑자기 저에게 돈으로 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고 뭘 왜 나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영적 전투자금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그리고 저는 그랬어요. 이분이 갑자기 어서 큰 돈이 생겼구나. 그래서 나를 돕는 마음이 또 발동해서 그래서 아니 그 큰 돈이 생겼어도 노숙자들의 그 생활은 제가 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언젠가는 흐지부지 쓸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천 원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거다. 그분 말고 다른 노숙자들도 그 편의점에 오는데 동전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1,100원을 놓고 소주 한 병을 사갖고 왔거든요. 다른 노숙자들은 그 소주 한 병 사가는데 1,100원을 동전을 구걸 받아서 오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항상 만원짜리를 내고 물건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돈이 많이 생겼거나 하여튼 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제가 받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게 그분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저에게 이 돈을 주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날도 오고 매일 온다 그랬잖아요. 거의 매일 오는데 한번 주기 시작하더니 매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을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 달에 16번으로 와가지고 16번을 줬습니다. 80만 원을 저한테 주고 간 거예요. 그 달에. 제가 받아야 되는 급여가 80만 원이고 그 노숙자가 준 돈이 80만 원이다. 160만 원이니까 저희 한 달 생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달은요. 20번으로 왔어요. 세빈이도 놀랬구나. 이렇게 계속 몇 개월을 쭉 가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이 안 오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신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부부는 그분을 까마귀라고 불렀어요. 엘리야를 광야에서 떡과 물을 공급했던 까마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까마귀. 왜냐하면은 노숙자니까 일단 까맣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불렀습니다. 그 까마귀가 와서 우리를 돕는구나. 어느 날 이제 뭐 대부분 그분이 그래요.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안 오니까 제가 알아요. 내일은 안 오는구나 해서 기대를 안 하는데 말없이 안 오니까 제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오늘 까마귀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신목사님이 보시면서 그래요? 그런데 섭섭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안 왔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번 더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까마귀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까마귀가 안 온 게 까마귀가 안 와서 섭섭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5만 원을 못 받아서 섭섭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아, 돈을 못 받아서 돈이 안 와서 섭섭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만 일하시고 거기 그만두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받는 80만 원도 있고 또 까마귀가 오는 돈 그게 있어야 생활하는데 그거 그만두면 안 되는데 했더니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아니 왜 그만둬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지 않고 까마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만두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상황에 당장 그만두면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우리가 그만두세요. 계속 까마귀를 바라보실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겁니까? 어디를 선택할 겁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었습니다. 제 안에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까마귀에게 제가 또 섭섭해서 얘기했어요. 저 이번 달만 일하고 그만둘 겁니다. 그랬더니 그만두면 안 된다고. 어? 그러면서 그날은 저한테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돈이 적어서 그러는 줄 알고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라고. 재정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달 정도 우리가 고생을 했지요. 이제 그 달은 받은 돈이 있어 놓으니까 그걸로 생활했는데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다음 일을 구해야 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오래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었는데요. 그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정말 그때는 여유있게 넉넉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상 못하고요.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오시면 간증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저의 선택은 신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오래 기다리도록 더 많은 고생을 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미 열어놓은 길을 보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고 흘려보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는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재배치하는 훈련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칼을 잘 사용하려면 칼 쓰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칼을 잘 다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재정에 필요할 때는 재정의 말씀을, 치유가 필요할 때는 치유의 말씀을,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할 때는 은혜의 말씀을 잘 꺼내 쓸 수 있도록 계속 꺼내서 재배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다고 인식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재배치하고 끊임없이 될 때까지 하는 훈련은 정말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내 삶에서 훈련이 되고 완벽하게 인식이 되고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는 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자 사단의 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훈련하고 재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을 인식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 앞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능하는 자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욱더 드러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 구원의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실제가 되도록 나타나는 삶이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